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예배하시는 아름빛교회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마음으로 사모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에스라 3장의 후반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우리 에스라서 3장 전반부였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이 있는데 그 회복이 어떤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죠?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부터 첫 단추가 꿰어지는 것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근데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포로되었던 땅에서 돌아온 이들에게는 무거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과 또 호시탐탐 이들을 또 침범해오면 어떡하나, 우리를 침범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두려움과 관련돼서 꽤 강조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이 이러했던 것처럼 두려울 때 더욱 예배하십시오. 제가 부탁드렸고요. 심지어 두려움을 예배의 재료로 삼으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어쩌면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마지막 관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히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러했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여러분들이 혹여나 그러한 일에 또 마주하게 되신다면 더욱더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방식으로 그 모든 삶을 뚫어내시는, 극복하시는 은혜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반부는 이제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요, 성전의 기초를 놓는 장면입니다. 그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지난주에 매우 중요한 한 대목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지 못했어요. 시간의 제약이 있어서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 좋겠는데요. 3장 3절을 자막으로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네, 잠깐 띄워주십시오. 여기 문장 구조를 보면요, 저 파란 글씨가 없어도 말이 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두려워하여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해도 말이 돼요. 말이 됩니다. 문장이 되는데 굳이 이 성경 기자가 저 파란 글씨를 강조해서 쓴 것입니다.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번제를 드렸다.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다. 저 장소에 대한 강조가 오늘 말씀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곳이나 그냥 적절한 곳에 그냥 제단을 새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게 아니라 성경 기자가 강조하는 건 뭐예요? 그 터에 세웠다. 정관사를 붙이고 있어요. 그 터. 그래서 어떤 터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 성전이 있었거든요. 솔로몬 때 성전이 있었죠. 지어진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에도 제단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지만 제단의 터가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 제단 터에 다시 그들이 제단을 다시 한번 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터 위에, 그 제단의 터 위에 제단을 다시 쌓고 비로소 예배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 기자가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3장에 어떤 패턴들이 나옵니다. 어떤 패턴이냐면 하나님 앞에 이 공동체의 예배가 회복되고 또 성전의 기초를 다시 쌓게 되는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이 모든 어떤 스토리 속에서 성경 기자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이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들에게 허락하신 법도대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일찍이 허락하신 그 양식대로, 방식대로 이들이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또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들이 에스라 3장 전체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강조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예배를 통해서 볼 때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들이 제사를 다시 드리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와 같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방식, 그 어떤 토대, 그 규례대로 이들이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었다. 그런 스토리가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오늘 성경 기자가 강조하듯이 제단을 그 터에 세웠다. 그리고 그 위에서 제사를 지내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장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성경의 말씀들을 좀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역대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역대하 말씀, 이 말씀은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어떤 산에? 모리아산에. 자, 모리아산이라는 지명을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아,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곳이 모리아산 위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넘겨주십시오.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저를 보시겠습니까? 이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 3장에 이 포로되었던 땅에서 돌아왔던 이 백성들이 그 터에 다시 제단을 세우고 성전도 다시 재건하기로 그 터 위에서 이제 공사를 시작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은 이 장소는 원래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솔로몬 성전이 어디에 있었는가 성경 기록을 뒤져 보니까 첫 번째 모리아 산에 있었다. 성경에 기록을 해요. 두 번째는 뭐냐하면 다윗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에 타작 마당을 구입합니다. 구입해요. 그래서 성전을 세울 땅으로 미리 마련을 해놔요. 근데 다윗이 성전 짓기를 하지 않고 그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릴게요. 사무엘하 말씀을 잠깐 띄워주실까요? 자, 이게 이제 다윗이 아까 말했던 타작 마당을 사는 장면입니다. 그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윗 훌륭하고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쁜 사람입니까? 답해보세요 한번. 훌륭한 사람? 네, 확신이 있으시죠? 네, 훌륭한 사람 맞죠. 훌륭한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훌륭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임은 분명했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러하듯이 다윗도 인생에 여러 번 큰 고비를 넘고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하여 쓰러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무너졌던 때가 첫 번째는 밧세바를 범한 때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언제냐면요. 인구조사를 했을 때입니다. 다윗의 어떤 세력, 다윗이 갖고 있는 힘이 아주 맹위를 떨치게 됐을 때 스스로 마음이 이렇게 흡족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스스로 흡족하게 되어서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건데 다윗 스스로가 인구조사를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의 세력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가진 힘이 얼마나 되는지 스스로 파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격하게 진노하세요. 그리고 재앙을 내리십니다. 재앙을 심지어 선택하라고 하시는데 다윗이 선택했던 재앙은 뭐냐면 사흘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도는 재앙을 선택을 해요. 셋 중에 그래도 그게 제일 낫겠다 해서. 그래서 정말로 어마어마한 고통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휩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에 따르면 7만 명이 죽어요. 7만 명이 죽고 그 전염병이 이제 거의 사그라들 때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러서 다윗에게 말씀을 건네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설명이 좀 길었네요. 자, 이날에 그날 전염병이 사그라지는 그날에 가시, 자, 쓰는 가시 아닙니다. 선지자 이름이에요. 선지자 이름 중에 가시 있습니다. 갓. 가시라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 이게 오르난입니다. 오르난을 이렇게 또 풀어서 다른 방식으로 쓴 거예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그래서 아라우나라고도 나오고 오르난이라고도 나오는 그 사람의 타작마당을 향해서 갑니다. 도착을 해요. 그래서 그 땅주인 그 오르난에게 아라우나에게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합니다. 이만이만해서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있던 거 당신 알지 않냐. 그래서 이 땅을 나에게 주면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오르난 아라우나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24장 23절인데요. 여기도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르난이 고백을 하는데 그렇게 하고 또 왕께 아뢰되 뭐라고 하냐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참 멋진 사람이에요. 그죠? 기쁘게 그 타작마당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왕이 아라우나에게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하면서 파란 것이 주목해 주십시오. 내가 값을 주고 너에게서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를 잠깐 보실까요? 여기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다윗이 만약에 맹위를 떨치고 기세등등한 상태에 그냥 있었다면 그래 네가 준다고 해서 내가 받을게 이렇게 했을 거예요. 비로소 다윗이 그 징계를 받으면서 개념이 탑재가 된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은 공평해야 했어요. 정의롭고 정직하게 그 모든 왕으로서의 통치를 수행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거 내가 거저받을 수가 없다. 내가 그에 상응하는 값을 지불하고 너로부터 사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실제로 그 땅을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읽을게요. 갑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강경하게 나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자, 앞으로 잠깐 한 번만 넘겨주실까요? 다윗이 삽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을 쌓았다 그래요? 제단을 쌓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이 포로되었던 땅에서 돌아왔던 이들이 그 터 위에 제단을 쌓기 전에 이미 다윗이 최초로 이 땅에서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 터에 제단을 쌓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번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요. 특별히 화목제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화목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불편해졌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꼬여있을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다윗이 그런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처음으로 예배하였던 장소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고 그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고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진 후 5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오늘 에스라서 3장에 나오는 이 백성들이 다시 한번 그 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스토리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거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자리, 화목하게 된 자리, 바로 그곳에서 오늘 에스라서에 나오는 그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모든 스토리를 알고 있거든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자, 이게 첫 번째 설명이고요. 아까 제가 어떤 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산이었죠? 모리아산.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모리아산은요, 성경에 놀랍게도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가 아까 솔로몬 왕이 모리아산에서 성전을 지었다. 여기 한 번 나오고요. 나머지 한 번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예, 놀랍게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시험을 받습니다. 그 시험은 뭐냐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이었어요. 참 상상이 안 되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어딘가로 가는데 그 지역이 모리아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버지에 의해 제물로 바쳐지는 아들입니다. 한 번 더요.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에 의해 제물로 바쳐지는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그림입니까? 예수님의 그림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스토리에는 예수님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의 몸에 칼을 딱 대려고 하는 순간 아브라함의 칼을 잡으시죠. 음성으로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를 알게 됐다.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걸 예비하시죠? 어린 양 한 마리를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흠 없는 어린 양이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로 바쳐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아브라함과 이삭의 스토리,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모리아 땅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는, 예견해주는 그런 그림 언어다, 스토리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찍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곳, 그리고 어린 양이 이삭을 대신해서 죽었던 곳, 그리고 다윗이 범죄한 후 오르난에게 값을 주고 샀던 곳,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렸던 곳, 그리고 결국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된 곳, 그곳이 바로 모리아입니다. 모리아. 근데 그 땅에서 그 성전, 솔로몬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고 난 후지만 이제 에스라서에 나오는 이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서 그 모든 구약 성경의 스토리들을 마음에 담고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그 터 위에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시작했다. 이 모든 스토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이렇게 길게 이 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돌아가시는지 아시죠? 골고다라는 혹은 갈보리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곳은 예루살렘 성 밖이에요. 예루살렘 성 밖에 높다란 언덕에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했을 때 예수님은 두 번 죽으십니다. 실질적으로 죽으시는 곳은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 갈보리, 거기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지만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으세요, 먼저.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어디서 받으시냐면 성전에서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히브리 개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죽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모리아 땅에서 이미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문 밖으로 끌려나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시는 거죠. 예수님은 두 번 죽으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 자신이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님 자신이 화목 제물이 되셔서 스스로를 내어드린 곳이 바로 모리아 땅인 것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풀스토리예요. 이 성전과 관련된, 성전의 자리와 관련된. 재밌으시죠? 그래서 신약 백성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참된 성전의 터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전이 되어주시고 친히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다시 연결지어주는 그런 존재이시다. 유일한 존재이시다.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도 비슷한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자,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사도들의 설교 속에 나오는데요. 이 모퉁이라고 해서 이렇게 구석진 돌로 생각하시기가 쉬운데요. 여기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되어 있을 때 저 머릿돌이 영어로는 코너스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의 올바른 번역은요. 주춧돌이라는 뜻입니다.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토대가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가 될 수 있는 토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다. 그것이 성전과 관련된 이 장소와 관련된 성경의 풀스토리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입니다.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님과 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예배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아서 그분을 터로 삼아서 그분을 주춧돌로 삼아서 우리의 인생을 예배로 세워가도록 부름받은 존재. 그게 바로 성도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8절인데요. 제가 읽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제 성전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네, 이렇게 나와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몇째 달에? 둘째 달에. 자, 둘째 달이라는 그 시점을 여러분 머리에 두시고요. 제가 좀 더 읽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렇게 쭉 어떤 시점이 나오고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굳이 성경 기자가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쓴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살펴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수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이 열거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스라서 성경 기자가 일부러 그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도 솔로몬 혼자 지은 게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인부들, 함께 협력하는 많은 사람들,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오늘 에스라서에도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점도 중요합니다. 아까 둘째 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열왕기상 말씀을 띄워주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몇째 달에? 둘째 달에. 놀랍게도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던 첫 삽을 떴던 때도 둘째 달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둘째 달에 성전 공사를 시작했던 것처럼 포로되었던 땅에서 돌아온 이들도 우리가 언제 성전 공사를 시작할까? 예전에 솔로몬이 둘째 달에 시작을 했지. 시부월이라고 저게 이름에 각 달마다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시부월 둘째 달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었지.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실 거야. 우리도 솔로몬 때처럼 그렇게 하자. 그게 마음을 모으고 협력해서 둘째 달에 성전 재건의 첫 삽을 뜨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10절과 11절에도 보면 여기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내용이 나옵니다. 찬양과 찬송의 내용.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사람, 네위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자, 재금이라는 악기는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좀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헷갈리실 수가 있어서 재금하면 뭔가 이렇게 현악기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게 심벌지를 말합니다. 쨍 하고 큰 소리 나는 재금을 들고 서서. 자, 파란 글씨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왕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자, 성전 기초가 놓일 때에 다윗의 규례대로 이들이 찬양했다. 이런 고백이 또 나옵니다. 자, 지난주에 모세의 율법에 일러주신 대로 예배가 시작됐다는 말이 나왔죠. 왜 그랬다 그랬죠?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까 이제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법도대로, 그 규례대로 우리가 바르게 예배드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성전 기초가 놓아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찍이 다윗 왕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규례를 정해주셨어요. 그것과 똑같이 우리가 비록 수요는 그보다 적어졌지만, 그 세력은 초라해졌지만, 우리가 함께 도열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자. 이렇게 이들이 과거에 그 아름다웠고 찬란했고 영광스러웠던 때를 기억하면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보이시죠, 여러분? 솔로몬 왕 때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성전 공사 시작하고, 다윗 왕 때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찬양을 드립니다. 그들의 과거에 그 찬란했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의 때를 이들이 상기하면서 회복의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모습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특별히 이 찬송에 대해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찬송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게 사실은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찬송이 매우 매우 강조되고 있어요. 저도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한 형제의 찬송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제 지난 시간이 확 이렇게 좀 떠오르고 제 마음이 참 먹먹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렸는데요. 정리해드립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온전한 예배의 장면이 성경에서 묘사될 때, 그리고 어떤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될 때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기사가 뒤따라 나옵니다. 말씀을 좀 먼저 볼게요.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띄워주시고 여러분이 한번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사도 바울의 권면인데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유명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기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도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찬미하며.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픈 그 우리의 중심도 덩달아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난날의 신앙의 여정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면 찬양이 대단히 형식적이 되거나 찬양의 호흡이 딱 끊기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때에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마치 화목제물을 드리듯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끈끈하게 회복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 그 신령한 영적인 고백이 울려퍼지게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이 일이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로 찬양에 능한, 하나님 찬양하길 기뻐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져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찬양을 참 좋아하거든요. 제가 옛날의 기억에 의하면 막전엔 찐빵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제 그 기억이 분명하다면 어떤 수필가인가 아무튼 문학가께서 쓰신 책인데 자전적인 에세이집이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원래 신앙생활을 전혀 안 하던 분인데 우연히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누군가의 권면에 따라, 또 자기 삶의 어떤 스토리에 따라. 근데 몇 번 예배를 드나들고 뭐 신앙생활의 ABC도 모르던 때인데 자기 자신이 깜짝 놀라게 됐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뭐냐면 나도 모르게 주일날 불렀던 찬양을 주중에 흥얼흥얼거리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만나주시면, 물론 매우 지성적인 분들은 입을 좀 안 떼시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좀 정서적이지 않으신 분들, 아주 초지성적인 분들은 나는 끝까지 버텨야지 약간 이런.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제가 대부분 확인해 보면 하나님을 향해 기쁘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쁘게 노래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많은 성도들이 동일하게 고백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즐거이 찬양하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찬송에 능한 자들로 다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아름빛교회의 특징이 몇 가지 있죠. 아름빛교회의 임내 찬양이 예배를 시작할 때 그 찬양이 분당 우리 교회와 꼭 같습니다. 제가 교육자들과 여러 차례 회의하다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냐? 분당 우리 교회가 임내 찬양을 바꾸면 저희도 바꿀 겁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이렇게 따라한다 이 차원이 아니라요. 아름빛 교회가 세워질 때 분당 우리 교회에서 분립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이나 또 이 일을 꿈꾸고 이 일을 함께 기대하면서 온라인으로 분당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시면서 함께 은혜를 누리셨던 분들이나 동일한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바꿀 마음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한 분당 우리 교회에서 임내 찬양을 바꾸지 않는 때까지 우리가 그 동일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우리의 중심의 고백을 하나님께 담아내면서 우리가 예배자의 걸음을 떼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그런 형식에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마음 다해서 그 임내 찬양에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중심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찬양의 고백처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는 것 우리가 함께 꼭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정형적인 성가대, 매주 섬기는 성가대는 아직은 조금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창단 광고를 냈고요. 지난주부터 이렇게 그런 마음이 딱 서신 분들이 지원을 해주고 계세요. 많이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빛교회에 좋은 중창단이 생겨서 제 마음으로 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있어요. 중창단이 모집이 되면 왜냐하면 한 분 한 분 어마어마한 분들이 많으세요. 성가대 몇십 명을 지휘한 분도 계시고 노래를 전공한 분도 계시고 특별히 찬양팀 또 성가대에서 은혜를 많이 누리신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오셨거든요. 네, 하나님이 또 허락하시는 마음을 따라서 중창단이 잘 이렇게 모여지고 또 세워지면 우리 아름빛교회의 첫 번째 생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 부활주일에 그 중창단께서 첫 번째 섬김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그러한 방식으로 더욱더 찬양하는 일에 하나 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음 모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계속 제가 새가족분들을 신방할 때 그 새가족분들이 대단히 신선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참 많이 은혜를 누린다는 고백을 나눠주셨던 그런 대목이 있어요. 어디냐면 다락방 성도님들이 한 다락방에서 매주 특송을 하실 때마다 매주 다른 분들이 매주 대단히 떨리고 정말로 설레는 마음으로 올라오셔서 이 예배 단상에서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손잡고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예배하게 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누리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어떤 순장님의 얼굴이 딱 보이는데요. 그 순장님 다락방은 청심환을 먹고 올라오셨다고 하더라고. 너무 떨려가지고 심장이 쿵쾅쿵쾅 이렇게 울려가지고 청심환까지 이제 드시고 올라오셔서 특성을 섬겨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아직 순장님들하고 이게 다 얘기가 안 된 건데 저희가 이제 3월에 또 다락방 개편을 합니다. 순장님도 다시 또 여러분 세워지시고 다락방이 좀 조정이 되는데요. 제가 모든 다락방 다 해라고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또 새롭게 편성된 다락방에서 또 기쁨으로 정말 그런 다락방이 나오면 함께 또 찬양의 추억을 쌓아가는 은혜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성도도 예배 없이 정말로 한 분도 예배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이 노래하는 일에 정말로 이렇게 마음을 기울이는 그런 예배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대목 보겠습니다. 12절, 13절인데요. 여기는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었답니다.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했답니다.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할 수가 없었답니다. 저는 성경에 가장 고도한 문예적 표현이 여기에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의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을 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이 시점이 50년 정도 흐른 뒤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50세 이상 한 60, 70 정도 됐던 그 공동체의 어르신들께서는 솔로몬 성전을 다 봤던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다 봤었기에 돌아와서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는 그날 그 모습을 보면서 꺼이꺼이 대성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감정이 이해가 되시죠? 네, 제가 1부 때 이게 좀 엉켰었는데 제가 대성통곡하면 잊을 수 없는 영상이 있어요. 저 정말 이렇게 대성통곡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영상 한번 띄워주실까요?
할인이 왜 울었어요?
아빠 아빠 결혼 못했어.
아빠랑 왜 결혼 못해?
애매, 너는.
제가 몇 년 전에 봤던 영상인데 잊을 수가 없어요. 대성통곡하니까 설교 원고가 작성이 안 되고 이 아가씨가 떠오르면서 아빠랑 결혼을 못해서. 왜 못해? 이미 결혼을 해서. 그러면서 아 저는 딸이 없어가지고요. 이 딸 가진 아빠들의 마음 네, 상당히 부럽습니다. 네. 제가 1부 때도 이 영상을 틀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설교 내용을 다 잊어버리시고 이 아가씨만 기억을 하실 것 같아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돌아오겠는데. 여러분들 이때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레위 지파 사람들, 그리고 나이 연로하셨던 족장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의 마음이 뭐 때문에 그렇게 꺼이꺼이 대성통곡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셨지. 아브라함을 거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들을 행하셨지.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 때 참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우리 공동체가 세워졌었지. 근데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소위 털어먹었지. 지난날에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잘못 살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돌아오게 되었지. 그리고 이렇게 다시 한번 성전의 기초를 오늘 놓게 되었지.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그 과거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거기서 함께 환호성을 질렀다. 이런 고백이 뒤엉켜서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이죠. 근데 여러분 회복의 책 에스라에 이 성전 기초를 놓는 이 장면에 왜 이 독특한 감정선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들이 경험하는 이 특별한 감정에 대한 묘사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곳에 되게 이 지점에 오랫동안 머물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아마도 한 신앙인이 온전히 회복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눈물과 기쁨을 겸하여 주시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저의 삶을 다루어 주셨을 때 깊은 후회의 터널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첫 걸음을 탁 떼게 되었을 때 너무나 죄송했어요. 너무나 지난 날이 후회스러웠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웠고 왜 나는 그렇게 허탄한 삶을 보냈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한숨 짓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빛을 비춰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알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안다. 내가 너를 헤아려 알고 있다. 근데 그거 아니? 내가 너를 포기할 수가 없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다. 네가 앞으로 어떠하든지 나는 이 사랑을 거둘 마음이 없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제 삶에 찾아오시더라고요. 제 삶에도 눈물과 기쁨이 겸하여 주어지게 됐고 그 시간이 하루하루 쌓여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라서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 책이 이렇게 눈물과 기쁨을 이 공동체에 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저는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에 하나님 앞에 말 못할 또 여러분 스스로 말 못할 지난날의 후회가 있다면 지난날의 회한이 있다면 지난날의 부끄러움과 연약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때로 우십시오. 때로 대성통곡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울음에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다시 한번 비춰주셔서 여러분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사람으로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 원고에 이렇게 작성해보게 됐습니다. 눈물과 기쁨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우개로 지난 날을 잊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이다. 우리 귀한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회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집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일 부르신 살 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주께서 부르십니다.
두려움과 실패.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십니다.
주께서 보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일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회복되기 원하고,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순전한 마음으로 뜨겁게 예배하였던 그때의 그 중심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제단 위에, 그 터 위에 다시 한번 제단을 쌓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와 기초 위에 내 인생을 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 하나님께서 나의 회복을 이끌어내실 때 내 삶의 눈물과 기쁨을 겸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하나님, 제가 때로 울게 하시고 때로 기뻐 찬양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나의 영혼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옵소서.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터 위에, 진정한 기초 위에, 그 토대 위에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건축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버리버리면 다 도와주시고 이들의 삶에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회복의 기준으로 간절히 바라보고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삶의 자리를 회복이라는 초대를 잡아 주시옵소서. 그 모든 그 자리에서 또한때마다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중심으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간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한 분의 삶에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예배의 호흡이, 찬양의 호흡이, 잃어버렸던 중심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간절히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예배 가운데 감격과 치유와 힘을 잃는 그런 믿음의 문도 잡아서 귀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막혀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참여 누른 연삼을 다음 같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찬양을 하는 것지만 나의 감정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가 막힌 방법으로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 귀가 통신의 마음을 다루어 주셨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뜨겁게 전신으로 예배하는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주님을 지키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 삼으로 건강함으로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한 성도들의 모임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뼈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는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눈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고고한 역사의 물줄기 속에서 어떻게 그리 통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는지 모두 기초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싸우려가는 믿음의 성질을 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잡아주시고, 이들이 막혀있는 부분, 이들이 뚫리기로 나는 그 모든 부분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모든 삶을 드러내고 돌파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로서 아버지들이 이 삶을 전환할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성과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만져봐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배자로서 참 많이 무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죄악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떠어떠한 나의 삶의 그 모든 쓴 흔적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지우개로 지워주셨는지, 그 모든 감격을 잃어버린 채 형식적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와 우리 아름빛교회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마다 주님께서 주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중심으로 주님 앞에 진실이 예배하는 예배자로 회복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흘리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끝에 하나님이 기쁨의 찬송을 그 입술과 마음에 물려주셔서 일평생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회복의 시작이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이 성경의 진리가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의 현장 가운데 유효한 것이 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실패하지 아니하는 아름빛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늘의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욱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신실하시며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만을 함께 하시고 우리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진실이 예배하고 중심으로 찬양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인도해주시는 인도와 보호의 역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속한 가정과 자녀들 또 일가 친척들 위에, 우리 아름빛교회의 평생 위에,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